오케이.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고린도전서를 일컬어서 로마서의 실제적인 어떤 주석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이 사람이 구원 얻는 어떤 교리와 또 뒷부분에 이제 실행에 관한 그러한 이제 언급들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경에 언급된 교회 중에서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참 문제가 많았던 이러한 교회들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사례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마치 주석해 놓은 것 같은 책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후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4장 40절에 있는 말씀,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마디로, 도대체 무슨 말, 고린도전서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했을 때 14장 40절로 이렇게 요약이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예. 그래서 품위 있고 질서 있지 못한,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샘플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런 걸 이제 바로 잡아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2장을 좀 오늘은 나가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문제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방면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한 방면이라면 나머지 한 방면은 내가 달린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서로 충돌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그 어떤 그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그 판단, 선악간의 판단,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은 선악과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게 될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초에 선악과 이전에 인간에게 원하셨던 그런 상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말솜씨가 현란한 사람들이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철학이나 또는 말솜씨를 가지고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점을 극도로 조심했고, 그러한 조심하는 마음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시면, 난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조심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의 말의 논리의 현란함으로 이렇게 포장됨으로써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능력이 훼손될까 봐 그걸 대단히 이제 조심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2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그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포인트를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려운 거는 두려워하는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문현답입니다. 제가 어리석게 질문했는데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을 두려움은 반드시 나쁘다 또는 완전히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그렇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인데,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한 것인데,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했는데,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좀 얼핏 봤을 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잘 다루지 않으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두려움은 지금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는 두려움과는 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어떤 그 책임을 더 이상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비록 현재 우리 모습이 조금 부족한 면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내가 죽는 순간까지 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죗값을 통틀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일시불로 갚아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라도, 이후 일지라도 짓게 되는 그 어떤 죄로 인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정죄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보상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사람이고, 또한 아버지를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이 구원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미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일인데,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조심하셔야죠. 버림을 받는다. 구원을 잃는가 보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역에서 제외되는 것,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에서부터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구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4절에 보니까 4절은 아까 이제 이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지혜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1장에서 할 때 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볼 부분은 완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자들. 오, 대단히 파격적인 선언처럼 보입니다. 완전한 자들,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 그러면 바울은 완전한 걸까요? 완전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바울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얘기해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완전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오케이. 예, 좋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바울은 완전한 자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완전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그 이 완전함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오늘 좀 저희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다른 전후 문맥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우리 완전한 자들이라는 그 표현을 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지요? 그래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죠. 거기 조금 앞쪽에 여기 보니까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뒤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완전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말도 했고 우리 완전한 자들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판단하실 때 바울은 완전한 자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바울 스스로가 어떤 경우에는 나도 여전히 어쨌든 달려갈 길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100%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판단에서는 바울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근거를 이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자, 바울의 목표가 뭐였냐면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이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할 때 바울의 목표는 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그러면은 자기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이렇게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상하죠. 그렇죠? 자기도 완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3절서부터 보시면 바울의 이 복음 선포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인데 에베소 4장 13절부터 보시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어디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렇죠. 이게 최종 목표예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게 마침내 이렇게 이르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마침내 이게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어떤 사역의 목표예요. 최종 목표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영부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럼 도대체 완전하다는 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이 완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했어요. 보기에 매우 좋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도 바뀌기 전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아직까지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모세에게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48절에서 이제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어떤 행위로서 보상받는 문제를 쭉 얘기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아까 그 이 최종 목표를 얘기할 때도 그랬고 또 직접적으로 뭐라고 선언하냐면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이끌려서 대언을 할 때 너희의 완전함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권면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과연 그런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완전했다고 이렇게 묘사된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노욕? 다윗.
오,
예. 자,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니, 다 퍼펙트라는 단어 그대로 쓰인 겁니다. 완전한 자였다. 노아가 완전한 자였어요. 다윗의 시 중에서 시편 64편 1절에서 4절까지에 이거 지금 다윗 자기 자신을 이렇게 쭉 얘기하다 말고 4절에 가서 이것은 그들이 은밀한 중에 완전한 자를 쏘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라고 묘사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예.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서 보면은 그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와가지고 왕이 죽을 겁니다. 짐 싸십시오. 짐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듯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한다. 바울 스스로도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하늘에 이렇게 있는 그 의인들, 성도들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완전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래 좋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 치더라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완전한 자가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는 것이냐. 이때 완전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종합해 볼 때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은 사람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죄 하나도 안 졌겠어요? 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누군가를 향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그 사람은 죄를 전혀 짓는 사람이 아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7장 20절이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진도를 나갈 때 좀 많이 나가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육체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무슨 할례를 받는다든지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율법을 준수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것 갖고 완전해지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또 히브리서 7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되 그랬죠? 아, 명백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저걸 행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고 하는 이러한 것 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런 것 가지고는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져오신 더 나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약이에요. 율법은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나 더 나은 소망, 즉 믿음으로 얻는 의, 그렇죠? 이것을 가져오신 그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셨는데,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통해서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결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율법으로 그렇게 완전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냐 쭉 설명해요.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 문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침례의 교리의 문제, 안수의 교리 문제, 부활의 교리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교리,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완전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성숙, 그렇죠? 이런 기초 원리들에만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자. 완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 원리들을 뛰어넘는 어떤 더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완전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조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잘 외우는 암송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그 문장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겠는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때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우리가 준비될 때, 갖추어질 때, 아, 우리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요소는 성경에서 이제 완전함과 관련해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고난의 요소가 있습니다. 고난. 요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실 때 어떻게 완전해지셨냐?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고난받는 일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면서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하게 되겠구나 하는 조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보면은 이제 베드로도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더 이상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완전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다만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의 이러한 이 완전함에 대한 이 어떤 빛비추심을 볼 때 아 교리적으로 일단 성숙해야 되는구나. 둘째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되는구나. 말씀에 기반해서 셋째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데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실은 쉽게 아 이제 나는 완전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완전하니라 이렇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흠정역 성경 번역본에 대한 이제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조금 논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흠정역 성경을 번역한 주 번역자께서 이 이제 흠정역 성경이 완전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여러 목양자들이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하면서 이제 좀 논란이 많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의 이제 어떤 논리 중에서 성경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충분함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나는 이제 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나는 여전히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마찬가지로 성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도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이 지금 현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성경 중에 그래도 제일 신뢰할 만하다고 이렇게 이제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같이 이 성경을 디펜드하는 입장에서 이 성경이 완전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요. 그건 참 그거는 방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개정이 돼가고 있는 바로잡혀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성경 번역의 문제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문제고 이것을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입장이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완전함이라는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흠정역 성경이 완전합니다. 이렇게 어쩌면 완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참 번역을 한 성경이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역자들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실히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게 권위가 인정되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뭔가 그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쓰신 그런 어떤 이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성도들의 피해 순교의 역사 뭐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그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로서는 좀 더 그냥 겸허하게 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것이 이제 이 같은 성경을 지금 어차피 방어해야 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조금만 더 해보십시다. 거기서 이제 완전한 자들 6절에서 이제 그 누구를 완전하다고 한 것이냐 할 때 이제 그 개념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지혜는 통치자들 중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 1장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천국, 새 예루살렘, 그렇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게 될 곳이라고 믿는 처소, 새 예루살렘이라는 처소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밖에 없나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 보상,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없을까요? 뭐, 예? 부활, 예, 부활, 부활의 몸, 그렇죠? 예, 새로운 몸. 예, 새로운 몸. 예, 그래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부활의 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결코 죽지 않는 몸, 고통도 없고 눈물과 슬픔도 없는 그러한 이제 삶 이런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알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마치 가본 사람처럼 또는 내가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신학계에서 기독교계에서 뭐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귀가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현 세상, 이 물리적인 현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좋을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그게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알수 없다. 지금은 알수 없다. 사람의 마음에 그게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이 인사이트, 이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줘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어떤 곳일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어떤 곳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걸 줘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내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다100% 거짓말이다.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꽃이 만발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해도 그건 그냥 꿈을 꾼 것이거나 여러 사람의 말이 무의식 속에서 재구성된 것이거나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뭐 천국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랬는데, 그것은 입 밖으로 내면은 그게 불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사 봤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까 부활한 몸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보상이나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서 여기에 보니까는 영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몇 종류의 영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죠. 여러 종류가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이 대단히 영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일단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영들이 있는데, 영들, 이 물질적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인격으로 존재하는 어떤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의 종류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 영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시도해 보신 분이 있다면은 깨달으시겠지만,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 영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대단히 또 흥미로운 주제이면서 또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 어렵지만 흥미로운 문제라는 걸 일단 생각하시고,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영이시란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성령님도 영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사실은 다 영이세요. 그렇죠? 다만 아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셋 다 그냥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영이신데,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영과 또 달리 성령이라고 구분되는 영, 물론 이제 사람을 입으셨던 예수님과는 조금 구분이 쉬운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영과 성령이라 불리신 또는 위로자라 불리시는 이 영, 홀리 스피릿 또는 홀리 고스트라 불리시는 이 영은 사실 구분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좀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는 성령을 따로 구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지금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그 앞부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 자신의 영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건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좀 깊이 보는 훈련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자신의 영이 지금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뒷부분에 보니까 자신의 영을 뭐로 다시 받은 거냐면 성령으로 다시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하나님과 자신의 영이 서로 다른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성령 이렇게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라고 성경이 묘사할 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은 선한 영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예? 선한 영? 악한 영은 없으신가요? 마귀의 영? 어디 그런 게 있나요? 있을 것 같죠? 다윗? 사울? 예. 잘 기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는 이게 성령님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가능해요. 이게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할 때 이것은 당연히 성령님이죠. 그렇죠? 성령이신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천사들을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기상 1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할 때 그것이 전부 어떤 성령님이나 또는 선한 영들만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선을 위해서건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건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영들은 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것, 그것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만드는, form, 형성하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시는 어떤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를 통해서 참 인간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인간의 겉과 속을 넘나드는 게 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잠언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구절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과 이 숨, 호흡,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다 루아흐인데 이 마치 이 호흡이 밖에 있던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폐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들숨 날숨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것을 이게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숨 자체, 우리가 쉬는 숨 자체가 영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영이 대단히 이제 신비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구절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 욥기 27장 3절 4절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의 영과 이 호흡을 동일시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라는 거. 성경에 또 짐승의 영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짐승의 영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짐승에게 무슨 영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있다고 믿어야죠. 짐승에게 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 부정한 영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이들 마귀들이죠. 마귀들, 이들이 이제 부정한 영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들을 좀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오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9절? 예, 예.
눈이 보지도 못했고 귀가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온 적도 없다.
네.
그게
네.
근데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이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어쨌든 없다라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부분 보여주신 거 그게 이제 계신데 드러내서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이렇게 베일을 벗기고 드러내 보여주신 게 그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나 전체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죠. 예, 만약에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여기다 써놓으셨다 그러면 어쩌면은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상 갔을 때 어떤 전혀 새로움이 없고 놀랍긴 해도 그래도 금방 실증날 수 있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의 개념 잘 모르는데 무한하다는 건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10만 년까지는 새로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끝이 나는 뭐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무한히 새로울 수 있는 거죠. 매일 새로울 수 있는 거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한한 걸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썩을 몸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그것을 누리다가 우리가 또 썩어버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도 다 고려하셔서 우리가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그 몸을 입고 영원한 것들을 그렇게 이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진실되게 우리가 마음속에 액면 그대로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에 그곳이 참으로 천국이고 그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무한한 기쁨이 됨을 우리가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날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